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드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 여러 곳을 소개해 드릴 터인데 이 여러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18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린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말씀인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저들을 대항해 싸우러 나가면서 군대들보다도 그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큰 승리를 얻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곳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세 곳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공통점을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지금 세 곳의 말씀을 봤는데 말씀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축복받는 방법 한 가지씩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먼저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축복받는 길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야베스가 보여주는 축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하며 구하는 대로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드린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최전방에 예복 입은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본문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본문들이 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을 세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모두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일날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과 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헌금과 축도는 생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헌금과 이 축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어떤 예배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그런 예배를 보셨습니까? 찬송과 기도가 빠진 예배는 없습니다. 혹시 설교가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설교가 없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봉독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이 대부분의 예배에는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곳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길 세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원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받는 길이 세 가지나 들어있는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축복을 받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축복의 길인데 예배는 다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배는 이게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모임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있는 이 교회 모임에만 열심히 나오셔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시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예배 시간 이외라 하더라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리 지혜만으로는 축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지혜만으로 축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축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축복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축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길과 뭐가 다르면은 다른 말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지혜로 축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경우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축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사람이 첫 번째로 죄를 짓고 썩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그 모습, 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인간은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될 테인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도 축복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도 좋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고 타락해버려서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던 말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인 것처럼, 잘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복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리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축복의 길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듣는다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듣는다 하면 우리가 귀로도 듣지만은 머리와 마음으로 듣는다 할 때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귀로도 듣지만 마음과 머리로도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 실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난 하나님의 말씀, 뭐 말씀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말씀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저 듣고 이해를 해도 실행하지를 못하니까 말씀 그거 뭐 들으나마나 한 거지. 그거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아가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엄격히 말하면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아예 믿을 수도 없고 신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모든 일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말씀을 들어야만 축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한 번 들어서는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 말씀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도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중국에 성삼이라고 하는 좀 착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성삼과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 증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못됐나 봐요.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이 착한 증상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증상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짜던 어머니는 조금도 그 말을 듣고서는 당황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이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막 달려와서 말을 했습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배를 짜고 있던 북을 다 던져버리고 달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영향을 받고 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나의 행위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변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마태복음 1장 2장 이래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읽을 때 그 맛이 다르고 예? 저녁에 읽을 때 그 맛이 다르고 다음에 읽을 때 그 맛이 달라요. 저는 성경 새것을 이렇게 사다가 쭉쭉 줄을 쳐가면서 읽다 보면은 몇 년 전에 읽었던 그 성경에는 제가 어느 구절을 쭉쭉 긁어친 걸 보면 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요즘에 새로 산 그 새로 주신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한번 옛날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줄 쳐진 자리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때와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느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제 이유 붙이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하니까 집에서나 차에서나 어디서든지 성경을 듣고 보고 설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덧 자라게 되고 삶이 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축복받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또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받지 못하기도 하고 아예 별로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의 축복이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순종 잘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죄인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게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착한 사람 구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평소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난 부성하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 축복해 주시겠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부족한 모습, 죄 지은 모습 보고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안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월권이에요. 이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한 두 가지 가르쳐 주시지요. 야베스 기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 우리 기도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도 보시게 되면은 밥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내가 바르게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움 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으로도 축복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절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베스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이 한글 번역의 느낌은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주시려거든. 어째 좀 느낌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줄려면 안 줘도 되지만은 줄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기분이 조금 드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면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의 원뜻은, 본문의 원뜻은 제발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뭐 반복해서 아주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cried, 울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새번역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부디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서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나오지요. 구약에 누굽니까? 야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무조건 붙들고 간절히 늘어진 이 기도만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야곱이 그 기도 후에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요? 전에는 그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별 수단을 다 쓰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오히려 형님을 높여줍니다. 자기는 수굴입니다. 점잖게 겸손하게 형님을 높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과 화해가 되고 결국 형이 자리를 다 동생에게 양보해주고 그래서 이 동생이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생각을 바로잡아서 기도해야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궤를 계속 지을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의 기도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구합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 기도의 특징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주로 많이 구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영적인 축복을 주었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껏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적인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충만히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이 유치하거나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걸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것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이 세 나라 연합군을 물리칠 그때에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또 거기서는 예언자의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뭐 했습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앞에 찬양대를 보내서 찬양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옥문이 열렸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 말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상당히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 뭘 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을 합하면은 하나님께 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높임도 드리기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균형이 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기도와 찬양을 함께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달라고만 하는 사람보다는 한 번 줬을 때 감사도 알고 예절도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었던 나를 그래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인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예 심지어 기도 안 해도 어쩌면 찬양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실지도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인사 관리를 잘 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풍자적으로 바꾸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인사만 깍듯이 잘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잘하고 선물도 잘 드리고 예절도 잘 갖추고 그러면은 성공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별로 이 좋은 말 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 높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면은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좀 이 세속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만 잘 드리면은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사 잘 드리는 최고의 길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음악을 즐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속에서 우러나오는 중심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여기 유다왕 요사밧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요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적군을 향해 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적군을 향해서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 군인들 앞에 예복 입은 이 찬양대를 내세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다 죽습니다. 이건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 제일 앞에서 찬양만 하면서 가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도움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 그것을 특별히 확실하게 믿고 지금 먼저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면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드리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 속에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그 길을 잘 따르지 못하고 마치 내 지혜로 현재의 내 모습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파멸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새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우리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찬양드리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도 섬기며 좋은 열매 풍성히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